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봅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엄청난 수치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맹인, 그리고 또 나병 환자, 그리고 과부, 아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와 방불하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이 아들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그거는 거의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노아나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여인은 거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어내시려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 낳지 못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낳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의 열매를 주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더 이상 장래의 소망이 없는 불임 상태와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참 태의 열매, 자식 없는 불임 상태의 이 여인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처럼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절망이었거든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마치 불임 상태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지어내신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고 나는 장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 가운데서 낙담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것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어제 읽었던 이 본문에도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출산하지 못하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 너 나시린처럼 살고 네가 낳을 자식도 나시린처럼 살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 했을 때 마노아가 기도한 거예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9절에 명백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둘이 같이 있을 때 오시지 뭐하러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안에 있을 때 굳이 오셔가지고 마누아 불러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어떤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처럼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연약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더 연약한 사람에게 더 많이 말씀하시고 더 연약한 사람에게 더 신속하게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이 마누아에게 소망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누아는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기묘자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기묘자라는 거는요,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아주 경이로우신 분이고, 경이로우신 분.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사실상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리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 범위를 초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묘자라고밖에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노아와 이렇게 마노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드렸는데 마치 기드온이 바위 위에 재물을 드렸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서 그 번제를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20절을 보시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요 진짜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기도 하지만 더욱이 그 시대 사람들은 기도원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죽는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도 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 사람은 죽을 거다. 그랬더니 이 마노아의 아내가 훨씬 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굳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하시고 굳이 찾아와서 이런 번제 받으시고 굳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겠느냐. 우리 죽지 않는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는 당시의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잘못하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훨씬 더 상식적이고 훨씬 더 분별력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어떤 삶의 돌파구를 열어주려고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재난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는 우리 삶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요 아이를 낳았어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때 삼손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묵상할 14장을 보면 딤나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결혼시켜달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아마 최소한 장가들 만한 나이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가가는 것도 사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이야 서른 살이 돼도 장가가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스무 살 전에도 장가가고 뭐 그래서 사실상 이 나이가 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중요한 거는요, 최소한 이때까지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나가지고 뭔가 어떤 일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 아내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임신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나시린처럼 길러라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리고 번제 드려가지고 와 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이거를 알고, 그리고 열 달 배 아파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 길러내는 수년간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 들으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소망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었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몰랐을 겁니다. 우리 얼마 출애굽기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때까지 최소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엄마가 뭐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서 아기를 뭐 나일강에 흘려보내고 기타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지팡이 들고 애굽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까지 최소한 80년 세월이 필요했어. 그런데 그 80년 동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고통과 압제는 계속되고 있었을 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계시냐? 아니라는 거죠. 블레셋에서 압제 아래 40년을 고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40년이라기보다 하나님 그 40년 세월 동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구원해 내시려는, 자기 백성을 건져 내시려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아니라는 거죠.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할 때 가만히 계시냐?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저 사람은 그야말로 죽은 자와 방불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식 낳지 못하는 마노아와 그 아니요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마치 불임 상태와 같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앞뒤 아래 고생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삼손 이야기 안에는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소리가 없는 거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분인데 언제든지 기도를 듣고 늦게 일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뒷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뭐 기도해서도 일하시지만 굳이 기도 안 해도 우리 형편 다 아시고 우리 안에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불기둥 아래서 만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눈앞에 분명히 보여도 거절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항했던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앞에 뻔히 보이는데도요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